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거듭난 이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형제의 애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악독과 계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또한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죠. 아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면은 정상적인 아이 같으면 그 아이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라고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장이 있는데, 또 오늘 구체적으로 그 성장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성장하는 자는 먼저 우리 자신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사실은 성전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모든 예배를 드리는 곳은 교회입니다. 철치입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성전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다른 의미에서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사용한다면은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일반적인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성서적인 측면에서 성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솔로몬 성전에만 해당하는 말이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그런 성전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성전의 의미가 여기서 오늘 나와 있는 신령한 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동의 의미죠. 수동적인 의미죠. 하나님에 의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근데 이런 신령한 집을 여러분 세운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신령한 먼저 이 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령한 집보다도 이 집을 생각해 보는 측면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 집을 짓기 위해서,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집을 짓는, 건축하는 그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 지역의 집은요, 그 당시의 집은 어떤 집으로 주로 만들었냐면, 특히 성전 같은 경우에는 돌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돌로 이런 집, 성전을 만듭니다. 근데 이 집을 지은 데 있어서 꼭 돌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데서도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러분과 제가 돌은 아니지만 산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산돌 같으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돌 같다라는 이 의미, 돌은 돌이되 살아있는 돌이다. 근데 살아있는 돌 같다. 이게 의미가 우리한테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돌 같다. 돌이긴 돌인데 산돌 같다. 여러분 산돌을 먼저 갔다라는 의미 전에 그러면 산돌이 누구냐?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산돌은 예수님이다.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왜 하필 돌에다가 산돌이라고 했을까? 이 돌은 죽어있는 돌이 아닙니다. 유일무일의 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돌입니다. 여러분 돌 중에서 살아있는 돌을 봤습니까? 생명체가 물론 그런 광석에도 뭐 어떠한 뭐 그런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의 생명체라고도 했지만은 이런 생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라이프가 있다 생명이 그 돌에는 없어요. 이 돌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돌이 살아있다 living stone이다 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서로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했죠. 근데 이 반석과 같은 분 바로 이 예수님인데 이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반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Living rock, living stone이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그 말에서 이 생명이다라는 말은 이 살아있다는 말은 사실은 어원이 헬라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생명에부터 생명에서 살아있다는 이 생명의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돌이라는 말은 그 산돌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라이프를 주세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산돌 유일무이한 오직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이 세상에 없는 보배로운 산돌이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랐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실 이 믿는 자들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의미에서 산돌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셨는데 우리는 산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산돌은 아니지만 산돌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산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산돌 같은 예수님이 되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산돌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돌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First thing that we may do is to come to Jesus Christ.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행한 삶을 그분의 삶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없이 무조건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의 삶을 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첫 번째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close association with God, 이런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내가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that's the first thing that you may do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your almighty God. 여러분의 주님과 함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져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그분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나와서 그분과 참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산돌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생명력 있는 생명의 은혜,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산돌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산돌과 같은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과 같은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온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한 번 나온다, 일회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은 결국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과의 그런 컨택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주님과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한 번 원타임으로 끝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그 교제를 주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맺어나가는 것이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옵니까? 단순히 이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고 어떻게 주님께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 나온다는 말을 단순히 예배 시간에서 이 장소적인 뜻으로만 국한해서 지금 여기에 나온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personal relationship,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는 그런 나아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아감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끊임없는 지속적인 교제를 하며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사귀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구원 이후에 바로 신령한 집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믿는 자의 그런 본분이요, 자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예수께 나아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전에 배웠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체면과 세상의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모양의 죄입니다. 이런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체면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이 체면 문화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없어도 있는 척, 있어도 없는 척,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하는 척, 아주 체면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체면이 여러분 길들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본 모습을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에 비춰보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체면과 외식적인 모든 모양의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내 모습대로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가식 없이 여러분 모습 그대로 다 벗어 던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계, 주님께 계속 나가는데 또 한 가지 걸림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지속적인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데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인 지속적인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엇인가 죄인가 아니면 내가 죄는 아니더라도 그 문제 나로 하여금 연약함에 빠져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치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큰 범주에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나 혼자 이런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연합해서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지체,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연합해서 같이 예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지어지냐면 이 산돌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산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단수지만 영어로는 복수예요. 그래서 이 산돌들 같이라는 말입니다. 이 돌들, 산돌, 영어로는 living stones 하고 S가 붙여 있습니다. 산돌들 같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산돌들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산돌들 같이라는 것은 나 혼자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자라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독불장군의 믿음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은 나 혼자 독불장군의 멋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공동지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집을 이루는데 많은 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돌 가지고는 집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돌 중에 수많은 돌이 합쳐져서 결국 집을 만들듯이 여러분이 산돌같이 되어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신령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직분이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얘기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혼자만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뭐 은혜 받았다 하라고 하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홀로 서기에 능한 독불 장군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올 때 연합해서 산 돌들 같이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그런 부족한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성장하면서 신령한 집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는 두 번째로 신령한 집을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연합해서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집이 세워졌다 그랬죠? 신령한 집에서 성전에서 뭘 합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합니까? 신령한 제사예요. 이 제사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경주해야 될 것이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이 신령한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신령한 예배입니까? 그것도 예배겠죠. 그것도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가 단순히 공적인 어떤 예배만을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일까요? 먼저 이 신령한 제사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신령한 제사인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드리는 예사라고 합니다. 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그리고 받으실 만하다, 신령하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기쁘게 하신다는 건 pleasing 한다는 거죠. 받으실 만한 건 acceptable 하다는 거죠. 신령한이란 말은 spiritual 하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요소들을 갖춰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령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예배가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듯한 예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질 때만이 그것이 참 예배의 형태여 예배의 요소가 갖춰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신령한 예배라고 영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영적인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진정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 알레세이아라는 말입니다. 영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이런 신령한 예배, 제사, 경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사가 어떤가요? 신약성경에서 제사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발전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이게 제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몸을 죽이셔야 돼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불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 제사, 완전히 죽이는 제사죠. 제사 그 위에 있는 제물들은 죽어져야만이 되는 것이 제사입니다. 펄펄 뛰어서 살아있으면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면 우리를 죽여서 제물 위에다가, 제사 위에다가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을 칼로 각을 뜨고 몸 내장을 다 빼고 태울 수 있으세요? 불가능하죠.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너희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말이에요. 소마. 소마라는 말은 육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어떤 이모션, 어떤 감정이나 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고 영, 육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육체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이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피지컬한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모든 영역에 걸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너희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뜻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라이프가, 여러분의 삶이, 에브리데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곧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이 일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감자를 하나 썰어도 이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감자 써는 시간에 이것은 예배다. 예배의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한 타임에는, 원 타임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사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파트 한 모든 부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온통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이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옛 자아가, 나의 죄성에 있는 자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죽음과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순간서부터 사실 우리는 바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거하면서 나를 이끌고 나를 주장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삶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나를 주장하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이, 나의 소마가, 나의 온통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전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예배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는 삶과 예배를 분리하지 않는 겁니다. 삶과 예배를 분리하게 되면 결국은 이원론자, 분리주의자,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요, 이건 육적인 것이라고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일을 할 때도 그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 되고 주님의 영이 깃들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한 순간순간 삶의 언저리와 모든 구석구석 모서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바로 예배자,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 믿음의 지체들도 다 연합해서 그들이 또한 제사장으로 같이 연합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과 제사장으로 성화되어서 변화되어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또 다른 엄청난 변화와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먼저 이야기 전에,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구원받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가르쳐 깨달을 때 우리의 변화를 온전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죠. 먼저 어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7절에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보배라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었으니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라는 말은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정도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다. 승리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 믿는 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합니다. 결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7절에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분명히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건축자들의 마치 버린 그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쓸데없다라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쓸데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이 현대식 구조물하고 다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해서 모든 벽에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뼈대들이 모퉁이의 돌과 연결되어집니다. 모퉁이의 돌이 흔들리거나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전 건축물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조직들이 갖추어지고 이어지고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생명을 받는 그 근본적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건축돌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 건축물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세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했기 때문에 건축물의 머릿돌을 뿌린지도 몰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 걸림돌이 돌에서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바보같이 어리석게 될 미련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멸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넘어졌다,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구절에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구절 앞에 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합니다.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바로 구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라는 칭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칭호가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이 칭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처럼 인간적인 그런 혈통에 의해서 택해진 그런 족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인해서 택해진 그런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 핏부림의 그 공로 사역 위에 택해진 족속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 왕같은 왕이요 제사장인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왕이요 제사장 같은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이세요. 제사장이세요. 근데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어떤 중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중보자나 매개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다른 어떠한 그런 매개체나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중보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신부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의 죄를 고해성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존재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대상이나 그 어떠한 자도 필요 없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중보자지 인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머리 좋으신 분들은 그럼 목사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가르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익힙하고 세워가면서 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사역이 목사가 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목사가 가르치면서 성도를 양육하는 일이지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요, 사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그 사람들, 오늘날의 우리들이죠. 영적인 우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했어요. 그의 자녀로 구원 주셨어요. 그의 피값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그의 자녀로 백성으로 소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는 그리스도의 것,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분의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였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노력과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신분의 변화, 너희의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 바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되어진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그래서 전에 이전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거룩한 백성 나라답게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죠. 그의 귀한 빛에 하나님의 빛입니다. 들어가기 위해 하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이 아름다운 덕, 복음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하나님, 세상의 빛이란 말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 바로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변화된 자의 사명이요 본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엄청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변화의 삶을 긍휼을 얻은 자의 삶을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